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인근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새로운 전투가 벌어진 가운데 4개국 정상들이 휴전 협정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어제 이번 교전을 비난하고 양측의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친러 반군이 대발체배에서 정부군을 물리친 데 이어 마리우폴 외곽 마을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대표적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지난해 정부군이 장악하기 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한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휴전 협정 감시를 위한 평화 유지군 파병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 평화 유지군 주둔은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오는 4월이나 5월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지역 탈환 작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만 5천 명 규모의 이라크군이 주 공격 역할을 맡고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 전사들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부터 ISIL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그러나 만일 4월에서 5월까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전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ISIL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단행하는 등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 현재 2천 명 규모의 ISIL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가 ISIL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정식에 참석한 터키 주재 미국 대사와 터키 외무차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두 나라 간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검증된 시리아 반군들이 시리아 안팎에서 ISIL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수군을 포함한 400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자유시리아군 병력 5,000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이 수도 카라카스 시장이자 야당 지도자인 안토니오 레데즈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레데즈마 시장이 미국의 지원 아래 베네수엘라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계획을 도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레데즈마 시장을 공군 장교들이 연루된 쿠데타 계획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계획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가 직원들의 임금을 40%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명에 달하는 월마트 직원들은 오는 4월부터 시간당 $9 이상의 임금을 받고 내년 2월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입니다. 월마트는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하위 직급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그동안 저임금과 무혜택, 또 적은 승진 기회 등 열악한 처우로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강력한 열대폭풍 사이클론이 오늘 호주 북부 지역을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두 차례의 강력한 사이클론이 24시간 이내에 호주를 연쇄 관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론 람의 인구 밀집 지역인 북부권을 강타한 데 이어 몇 시간 뒤 더 강력한 사이클론 마르샤가 퀸슬랜드주 동부 연안의 작은 마을들을 관통한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각각 5급과 4급에 해당하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최대 시속 285km의 강풍을 동반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프라하 주재 김평일 북한 대사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에 있는 체코 관리가 전했습니다.
It already was addressed during some of the first meeting that he ha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북한 장애 청소년들이 사상 첫 외국 공연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설을 맞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외교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강제 수용소 폐쇄를 위해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외무부가 지난달 부임한 김평일 북한 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이 밝혔습니다.
I can assure you that it already was addressed during some of the first meeting that he ha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19일 체코 대사관에서 BOA 기자와 만나 체코 외교부와 김 대사가 나눈 대화록을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삼촌으로 17년간 폴란드 대사로 있다 지난달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 외무부가 김 대사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대사에게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김 대사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꺼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He would concentrate on economic topics, not really willing to discuss probably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pics. But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가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체코 지도부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교 정책의 근간에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북한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쇄를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현실이 더욱 조명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re light is being shed on the situation and the more pressure is being exerted on the regime, the better it is for all of us.
Because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도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체코 대사관에서는 탈북자 조진혜 씨와 인권 전문가 데이빗 호크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어린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엔 회의 등에서 북한 편을 든 나라들은 인권 탄압국인 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으로 그나마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을 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싼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이 작성한 최고의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하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조진혜 씨는 수차례 강제 북송을 당하며 겪었던 고통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두 동생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증언하고 아울러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고아 구출,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사상 첫 외국 공연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돌며 음악과 무용 공연을 펼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음악과 무용 공연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영국 런던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공연이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내일 공연이 셸도니안 시어터에서 7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21일 날 영국 왕립음악대학 그리고 프랑스에서 23일 날 SPF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고요.
이 목사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공연과 함께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도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파리의 국립청각장애인학교에서 초청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이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럽 공연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은 북한장애인연맹의 김문철 부위원장과 장애자체육협회 이분희 서기장 등 모두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장애학생 11명과 성인 1명, 교사 4명 등 16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민요 아리랑과 영국의 유명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음악 등을 연주하고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분희 서기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와 유럽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서기장 등 북한 관계자들은 영국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체육연맹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9개를 딴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 옴즈 영국 상원의원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이번 공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장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준비하는 세대에게 영국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나 사회, 예술 부분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는 거고요.
이 목사는 북한이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은 지난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희 서기장과 공연에 참가할 장애 학생 두 명이 평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정이 이번 달로 재조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에 단장 자격으로 참가한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이번 공연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유럽의 선진 사회 환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어제 즉 19일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예. 유럽 공연을 추진하게 되셨고 또 이번 예. 공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자 보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단체로서 국제 장애자 단체들과의 결의와 협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장애자 사업에 대해서 옳게 인식도 하게 하고 또 이 공연 그 자체가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도국에 있는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주고 또 장애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회적 인식도 개조하는 사회적 인식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서 이번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네. 북측의 장애 청소년들의 해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방문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다들 기뻐하고 다소 좀 긴장한 감들도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처음 나오던 아니 다소 긴장한 감들 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들 여기 우리 그 영국 그 국제 투라 조직 그 성원들 위 그 동포애적인 그런 따뜻한 환대 그다음에 그 우리 영국 인민들의 그런 그 따뜻한 미소를 받고 대단히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들 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쳤던 그 이분희 서기장하고 네. 또 학생 두 명도 이번에 같이 오셨죠?
네. 다 같이 왔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두 명은 완전히 회복되고
네.
한 명이 아직 회복 안 됐지만 그건 꼭 그 이번 기회에 그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끝까지 그 자기 그 신체의 그 신체적 장애, 신체적 제한에 도전해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고 또 본인도 꼭 그러고 싶다고 해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네. 공연에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그 런던과 파리 공연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보여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장애자들도 사회 한 성으로서 당당하게 문화적 생활도 누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잠재력을 꽃피우고 빛내어주는데 우리 조국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유럽 장애자 조직들과도 또 유럽의 좋은 인민들과도 손잡고 많은 협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이번 유럽 공연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장애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환경, 무장의 시설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나 그다음에 공공 건물들의 그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공사 시설들이 어떻게 잘 돼 있는가? 그다음에 또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것도 좀 실제 그 우리 장애자들도 깊이 느껴서 돌아가서 그런 마음들이 다 전달되고 또 우리가 저희가 그 국제 기구가의 그 사업함을 하면서 우리 유럽에 있는 그 우리 장애자 조직들 또 장애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네.
이런 다음에 뭔가 하면은 끝까지 계획성 있게 잘하는 그것도 그 우리 요군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뭐 이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이었죠. 그때 런던 장애인 네. 올림픽 때 김주성 군이 참가를 하면서 그 북측의 네. 장애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유럽 공연이 그 평양과 지방에 있는 그 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 장애자들 자신도 자기들의 그 신체적 제한성을 극복하여서 그 세계 무대에 진출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약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 장애자 선수가 처음으로 진출했고 또 작년도에 그 우리 장애자 선수들이 그 인천에서 진행된 그 아시아 장애자 경기에도 참가하고
네네.
또 이번에 이렇게 예술단에 망라돼서 유럽을 공연하게 되면 우리 장애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보다 더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고
네.
보다 그 자기 그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당당한 성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 장애자 연맹이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 교류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창립된 지는 그 1998년 7월부터입니다.
네네.
7월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국제 단체들과 민족 장애자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사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유럽 나라들과의 그 깊은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럽 나라들과도 관계를 확대해서 장애자 사업으로서 그 우리 조국의 문명국 건설에 장애자 사업도 당당히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그 브라질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이 대회에도 참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체육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그 장애자 체육에 관계된 그런 감독들, 네. 요원들도 다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떤 그 기준 같은 것들 또 세계 대회 네. 그 참가 기록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네.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진출을 위한 예선 경기들이 올해가 나갑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탁구, 그래서 승산이 확고해 보이는 그런 탁구 종목.
네.
네. 수영, 활 쏘기.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새롭게 지금 욕기.
네.
욕도라고, 욕기 경기에 지금 또 새롭게 욕기 선수들을 찾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을 방문 중인 북한 청소년 장애인 공연단 단장인 조선 장애인 보호연맹의 김문철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관영 텔레비전에 장애인들을 잇따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인권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을 찾아 무용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 전에도 시각장애인 여성인 리춘향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북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리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장애인 관련 기사가 실린 적은 있지만 TV에 장애인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한 대응이자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장애인을 여성, 아동과 함께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피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의 기구를 통해 인권 압박을 위한 모략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애인 보호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그러나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북한 내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차 사고로 장애를 입고 지난 2006년에 탈북한 지성호 씨입니다.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제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던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배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은 또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이후 장애인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해외 공연을 추진하는 등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국제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중요한 정치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상임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등 중요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의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뒤 한 달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7세의 고령인 김 상임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19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이역말리 고향을 떠나온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고령으로 대부분 숨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설날 표정,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절 피난민 수만 명의 흥남 철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한국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듣고 계십니다. 지옥같은 나비교환의 현장, 그리운 고향 땅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을 온 북한 실향민들 가운데는 다시 이역말리 미국에 정착한 이산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북부 시카고에 사는 올해 85살의 서연옥 할머니는 20살 때인 1950년 어머니, 두 남동생과 함께 흥남에서 철수하는 미군 함선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몸을 실었던 주인공입니다.
그 말도 못하지 않아서 백사진데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그냥 인파가 그냥 뭐 한 발짝도 밀리면 다 뭐 가족 못 찾을 정도로 그래요.
융단매를 둔 서현옥 할머니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내고 다시 어린 세 자녀가 있는 단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떠밀려 배에 올라탔고 결국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후 북한에 남은 세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개인들에게 사기를 더 많이 당했습니다.
별짓 다 해봤죠. 그냥 돈 뜯기고 그냥 말아버렸죠.
천신만고 끝에 연락이다 서신 교환을 하고 돈도 몇 차례 보냈지만 중개하는 북한 담당자들의 금전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늙어서 뭐 돈 보낼 형편도 안 되고 한나 그 서두에다 그냥 그 뭐 김일성 자라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돈은 제대로 가서 받았다는 저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서현옥 할머니처럼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렵게 찾았지만 북한 정부 담당자들의 지나친 금전 요구로 연락이 끊긴 이산 가족들이 미국엔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가족들은 북한을 종종 방문해 현지 가족이나 친척들을 돕지만 그렇지 못한 이산 가족은 희망을 거의 접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 재미 이산 가족 관련 기록 영화엔 돈이 없어 이산 가족 찾기를 포기한 한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돼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돈만 있어. 돈, 예. 만약 돈이 많으셨다면
포기 안 하죠.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보지.
어떻게라도 찾아보시려고. 네.
사람을 내서 저도 찾아보시고. 아,
돈만 많았으면.
꿈에 한 번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꿈에 한 번 그 옛날 집에 가셨어요? 예.
갔는데 애들이 없어. 네. 애들 어디 갔나니까 산에 갔대요.
산에 갔대요.
갔는데 막 눈이 막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네.
그럼 난 눈길을 헤치면서 애들을 부르면서
산으로 가다가 깨셨군요.
이따금 서신이라도 주고받는 가족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이산 가족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 출신인 김경수 전 알칸소 대학 교수는 수십 년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와 세 동생의 소식을 알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1950년 12월 7일이야. 내가 날짜도 잊어버리잖아요. 내 떠나고 그때부터 아래까지 내 소식을 몰라요.
김경수 전 교수는 과거 한국 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신청서도 냈지만 거부됐었다며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그 적설사에서 이상 이 가족 상봉 신청을 할 때에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됐나요? 그러니까 적자에게 사선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허락하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안 된대요. 그런 법이 그게 이산 가족이면은 어?
피란 후 부산 국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했던 의주 출신의 김웅태 할아버지는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 이산 가족들은 이제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생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건 인도적인 면에서 조건 없이 만난 거를 갖다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이산 가족은 본인들의 뜻이 아니고 국제 정세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이나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적극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산 가족 상봉은 북한 정부가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 출신의 김경수 전 교수는 자신의 세대가 저물면 더 이상 북한의 가족을 찾는 후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제가 옛날에는 얼마 전 해도 이산 가족이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줄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리 내 동생들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 뭐 고모들을 그 이 찾으려고 지금 뒤들같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 일을 이건 정말 인권이죠. 이런 게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꼭 성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너무 긴 세월이 흘렀는지 설날을 맞은 이산 가족들의 마음은 의외로 매우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그거죠.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내가 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그거에서 제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제가 하겠어요.
그저 부디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비중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는 상업적 수입으로 메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UN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4만 톤의 곡물 부족분 가운데 24만 8천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했고 외부 지원은 6만 5천 톤에 그쳤습니다. 전체 외부 공급분의 80%를 상업적 수입이 차지한 겁니다. 지난 2013년에도 상업적 수입은 75%를 차지해 전년도인 2012년에 국제사회의 원조분을 밑돌았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가 이런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업적 수입은 양으로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뭐 연간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사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조가 줄다 보니까 상업적 수입은 그 비중 자체는 이제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는 절대 양도 줄고 그 비중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된 거죠.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상업적 식량 수입액이 연간 1억 달러 정도라며 이 정도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최근 북한의 자체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고 지난해 작황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북한의 식량 수입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이 좀 이제 꽤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그 뭐 동식물성 그 유지류죠. 이런 것들이 비중이 꽤 높아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축산 사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단백질 내지는 지방질을 갖다 좀 더 공급하겠다.
권 원장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작황이 좋아지면서 곡물 수입을 전체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쌀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곡물 수입에서도 식품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이 북한 당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노력과 일치한다며 북한 경제가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 직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의 활동이 북한 정부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원조를 통제할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지난해 7월 14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방북 당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과 국제 비정부기구 직원들,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에서 정부를 통해서만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비록 북한 정부에 직접 자금을 넘겨주지는 않지만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정부 창고에 물품을 채우고 감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기구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북한인 직원들은 북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료들이라며 이들은 유엔 활동에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협력하는 창구 역할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비공식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유엔의 외국인 직원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통제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강도와 양강도는 외국인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이는 군사나 교도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밖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유엔 직원들이 일주일 전 사전 통고를 한 뒤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대규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부 기구들의 경우 이보다 짧게 사전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기금의 경우 사흘 전에 통고를 해야 하고 세계 식량 계획은 즉각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장에 가서도 철저한 검증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 유엔 직원들과 현지 북한 관료들이 수혜자들과의 만남을 통역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역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범답안에 맞추기 위해 답변의 분위기나 말투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장 방문이 종종 조작되거나 연극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유엔 기구들은 알고 있다며 병원에서 가장 아픈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회복되고 있는 아이만 보여주고 관련 약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기구들은 북한 당국과 협상할 때 선을 넘으면 강제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분배 감시와 평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들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투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고 원조국들의 신뢰도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조국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유엔 기구들과 북한 정부가 지원 활동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합의하고 유엔 기구들의 사전 통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며 수혜자들에 대한 불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제약 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유엔의 현지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14년 4월부터 북한으로 현금 송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엔 기구들은 결제를 북한 밖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북한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북한 현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연료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북한으로 들여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기구들이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도 과연 북한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까지가 공식적인 설 연휴죠?
그렇습니다. 예, 달력의 빨간 숫자로 된 날은 설 전날인 18일부터 20일까지인 내일까지지만 토요일과 일요일도 휴일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이틀간 더 쉴 수 있는 건데요. 고속도로의 주차장을 잃은 자동차 속에서 연휴의 대부분을 보냈다면은 남아있는 이틀간의 여유가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서울통신 첫 소식은 설 연휴 기간 계속됐던 이 도로 위의 정체가 공감이 되는 소식이네요.
네.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인구 10명당 넉 대꼴인 2천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명절에 자동차들이 모두 도로 위로 나왔다면 당연히 가다 서다 반복하는 정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가 오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수를 발표했는데요. 2011만 8천 대였습니다. 2013년보다 1940만 1천 대가 늘어난 겁니다.
인구 5천만 명에 자동차가 2011만 8천 대라니까요. 참 자동차가 많아졌군요.
네. 뭐 1990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마이카 시대라는 말도 있었고요. 한 가구에 한 자동차 시대라는 말도 있었는데 벌써 훌쩍 넘어섰습니다. 1990년 당시 등록된 자동차 수는 339만 5천 대였고요. 이후 꾸준하게 늘어서 1997년에 1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05년에 1,500만 대를 지나서 지난해 2천만 대를 돌파한 건데요. 자동차 2천만 대를 종류별로 보니까 승용차가 1,574만 7천 대로 가장 많았고요. 화물차가 335만 4천 대, 승합차 94만 대, 특수차가 7만 대였습니다. 자동차 2천만 대 돌파, 전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네, 참 그동안에 많은 자동차가 늘어났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비타민제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살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44%가 최근 1년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식이보충제를 먹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높고요. 또 식사 외에도 영양을 보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식이보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종 비타민제입니다. 무기질이나 홍삼 등 건강식품도 포함되고요. 해가 갈수록 식이 보충제를 먹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8년 사이에 1.7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식이 보충제로 영양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요. 소득 수준 상위층은 절반에 가까운 48.7%가 이런 식이 보충제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중상층은 48.3%, 하위층의 36%가 식이 보충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삼계탕 관련 소식입니다.
네.
삼계탕은 북한식으로 하면 닭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닭곰에 인삼 등 한약재가 들어간 것이 한국식 삼계탕입니다. 활기를 띄었던 일본으로의 수출이 좀 줄어들었고요. 미국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한국무역협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이 한국의 삼계탕을 사 먹을 수가 있게 됐더군요.
네, 8월부터였습니다. 한국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된 건데요. 사실 한국이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답니다. 워낙 미국의 그 까다로운 검역 또 위생관리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데 한국의 축산물로는 처음으로 미국 농무부의 승인을 따낸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는 식당마다 삼계탕을 만들어 팔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네. 삼계탕을 수입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네, 최대 수출국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홍콩도 있고요.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삼계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된 그 삼계탕이 지난해 827톤이었고요. 금액으로는 356만 달러치였습니다. 한 해 전보다 수출량과 금액이 30% 정도 줄었는데요. 전체 삼계탕 수출량의 70% 정도가 일본이었는데 지난해 반환 감정의 영향으로 삼계탕 인기가 조금 주춤해지고 또 일본 현지에서 생산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미국으로의 수출을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이 감기 증세로 몸이 으슬으슬할 때 닭으로 만든 치킨 수프를 먹기는 하지만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한국식 삼계탕 이것을 먹는 것과는 참 느낌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잘 되려면 이 여기 사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업계에서는 그 수출 초기에는 한국 교민이라든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1,4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소비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그 수요층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 한 해 삼계탕의 전체 수출량은 1,718톤, 금액으로는 75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미국으로의 수출,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202톤, 121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시장인 미국과 함께 현재 검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또 유럽, 중동 시장으로의 삼계탕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 소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제가 회의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어제도 연설을 했는데요. 테러 세력들은 합법성을 찾기 위해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은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왜곡하는 테러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도 테러 세력들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성스러운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미국은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I를 비롯한 테러 세력들을 끝까지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SIL과 같은 테러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러 세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연설을 했다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의 ISIL, 즉 순위파 무장단체와 아프리카의 보코하람 같은 테러 세력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이런 테러 세력이 자라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는 억압과 부패 그리고 부정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폭력 극단주의 근절은 인권 개선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대표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경찰 등 치안 관계장도 대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폭력 극단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국 종교인들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나간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ISIL 대응과 관련해서 미군의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모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최대 도시입니다. 현재 ISIL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앞서 백악관 관계자가 곧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군 중부군 사령부 관계자가 직접 작전 시기와 투입될 병력 규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공격을 시작할까요?
4월이나 5월께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라크 정부군 등 총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라크 육군 5개 여단이 초반 공격을 이끌고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병력인 페슈메르가 3개 여단이 북부와 서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라크 육군 병력이 국제연합군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지상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1개 여단은 대략 2천 명 정도로 구성되고요. 한편 모술 경찰과 주변 부족 병력도 미군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 왔는데요. 이들은 모술 주변에서 미군이 주도 아래 그 후퇴하는 ISR을 소탕하고 ISR이 물러난 후 모술의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은 공중에서 지상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라고 했는데 현재 모술을 점령 중인 ISIL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병력으로 모술 탈환에 나선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격도 하기 전에 작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좀 이례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군이 대규모 지상작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ISIL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쉬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설 연휴가 한창인 서울에서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길쌈놀이라든지 집신 썰매 타기 혹은 뭐 널뛰기 뭐 윷놀이 등 이렇게 다양한
이어서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Sunglasses at Night 밤에 색안경을 써요 캐나다 가수 코리 하트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ost a pretty penny, cost a pretty penny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between Kelly and Jane, Kelly mentions that something costs a pretty penny. Cost a pretty penny? What does this mean?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제인과 켈리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cost a pretty penn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at car?
Oh my gosh, that car is awesome.
Yes, I bet it is really fast.
That car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네, 본문에서 제인이 길을 가다가 아주 멋진 차를 봤나 봐요. Did you see that car? 저 차 봤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켈리가 Oh my gosh, that car is awesome. 정말 멋진 차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인이 또 Yes, 맞아. I bet it is really fast. 저 차 정말 빠를 거야 라고 하자 켈리는 That car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That car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그리고 정말 비쌌겠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see that car?
Oh my gosh, that car is awesome.
Yes, I bet it is really fast.
That car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ost a pretty penny. Cost, C-O-S-T. Cost a pretty, P-R-E-T-T-Y. Pretty, penny. P-E-N-N-Y, penny. Cost a pretty penny입니다. Cost a pretty penny means that something costs a lot of money. Cost a pretty penny는 돈이 꽤 들다, 비싸다를 의미합니다. Penny는 10전입니다. 그리고 10전이면 많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작은 돈이 쌓이고 쌓이면 아주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pretty, pretty와 같이 쓰이면 꽤 많은 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비싸 보이는 새 가방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That bag is gorgeous. 그 가방 정말 멋있다. That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right? That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right? 굉장히 비쌌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건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어 표현, cost a pretty penny.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car?
Oh my gosh, that car is awesome.
Yes, I bet it is really fast.
That car must have cost a pretty penny.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ost a pretty penny. 비싸다, 꽤 많은 돈이 들다. Cost a pretty penny means that something costs a lot of money. Cost a pretty penny. Now remember,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and keep on practic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Have a fantastic day, everyone. Bye-bye.
Good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